오늘 함께 나눌 하느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브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위하여 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며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보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므홀라 사람 마을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스의 딸 립스아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아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멍하지 못하게 한지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었다가 그가 그의 아들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의 아나르스의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라 함으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옥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곡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제 창자로는 배를 쳐갔더니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의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여섯 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졌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 사무엘하 21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부분은 지금까지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과는 달리 주제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시간순으로 역사를 기술해 왔던 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적었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친절하고도 단호하게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상 1장부터 지금까지 성경,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고 변한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다뤄지는 그 과정들에 함께 하심으로 그 안목과 그 적용점들을 통해 다시 한번 사무엘 상하를 읽어가시고 적용해 가시길 권합니다. 오늘 21장은 기근을 바탕으로 한 맹세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 기근을 중심으로 한 맹세가 포장지처럼 둘러써 있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꽤 긴 기간을 긴 본문을 시편을 인용하여 읊조렸던 그 찬송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상하 하나님의 나라를 빚어가시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세상 가운데 맹세를 통하여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맹세는 분명 사람들을 통하여 실천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라 적용되어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용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일상에 농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맹세와 용사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세란 어떤 약속이나 다짐을 꼭 실천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2절에 등장하는 맹세란 단어 사바는 거룩한 완전수 일곱을 뜻하는 세바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어떤 한 이야기를 일곱 번 반복해서 강조함으로써 이것을 정말로 지킬 것임을 강조하고 다짐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 약속이란 무엇이다? 라는 문장에서 무엇에 어떤 것을 넣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약속은 사회의 근간이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 사회는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운전을 한다라는 것은 빨간불일 때 멈추고 파란불, 초록불일 때 건너며 중앙선을 넘지 않는다라는 등의 약속들이 모두 모여져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지킬 것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집에서 이곳까지 운전해 오는 것이 우리는 날마다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내가 한 그 약속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약속을 어긴다라는 것은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사회의 약속에는 어떤 금지 조항, 담보가 주어집니다. 벌금을 통한 경제적인 제약, 면허 취소나 영업 금지를 통한 활동의 제약, 심지어는 구속이나 사형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도 이 사회는 약속 위에 서 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속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켜가는 사람들을 바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약속이란 상호 간의 신뢰가 동반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 계약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감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요청합니다. 얼마 전 회원 1,030만 명의 개인정보, 이름,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해킹당한 적이 있는데 그 1,030만 명 중 적극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개인정보마저 해당 기업이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시민보건센터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가 최소 30만 명에서 최대 200만 명까지 이른다라고 하는데 정부 각 부처는 타 부처에 그 책임을 돌리기 급급하고 해당 기업은 우리는 실험 조작을 한 것이 아니며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며 법적인 조치, 법적인 보상에 한 걸음 물러선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타 기업 중에서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아직도 여전히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잘 피해 간다면 약속을 어겨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회가 약속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 누군가가 약속을 지키고 싶다 해도 사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약속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조율자를 필요로 합니다. 119 차량을 예로 들자면 119 차량은 응급 상황이 있었을 때 교통신호를 약속한 정지 신호라 할지라도 사이렌을 켜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약속이 개정되어야 하거나 폐기되어야 하는 것도 있고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서 그 행동에 동일한 행동에 따른 규정이나 처벌 조항이 다르기도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가성이 없다 할지라도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현재 초등학교 교사에게 핸드폰 기프티콘으로 5,000원짜리 커피를 보내는 것은 위법이지만 작년 담임교사였는데 현재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것은 괜찮다라고 합니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약속만 지키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약속에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욕망들을 사족처럼 붙여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권력 있는 자는 이 A라는 약속을 피하기 위해 B라는 또 다른 약속, 또 다른 법률을 만들어서 충돌시키게 한 후 그 사이를 유유히 지나갑니다. 돈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던 약속 중 자신에게 유리한 약속을 찾아줄 변호사를 구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은 어떻게든 다수의 의견을 돌이켜 다수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기본적 전제를 흔들기 위해서 동정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우선순위를 정해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우리가 삶에 적용해 갈 때에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함께 적용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조율자를 필요로 합니다.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1조에 따르면 201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판사는 3,224명입니다. 1월 21일 날 개정되었던 검사 정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검사는 2,112명입니다. 2015년도에 변호사로 활동했다라고 공식 신고를 했던 사람은 2만 531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형사부 소속 검사 한 명이 매달 다루고 있는 사건의 수는 150건에서 300건에 이르고 2014년도 한 해 동안 판사 한 명이 다루었던 사건은 500건에서 1000건까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조율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세웠던 그 수많은 조율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그들이 조율해야 하는 그 약속에 일치하는 윤리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7월 27일 조직 문화라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당하며 괴로워했던 그리고 나아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고 김홍영 검사의 상관이었던 서울 고법 김모 검사가 해임되었습니다. 7월 30일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해임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과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도와줄 분은 과연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동일한 약속을 향하여 각자가 어떤 모양을,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이제부터 사무엘하 21장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9장은 예루살렘 북서쪽 9km 정도에 거주하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내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낡은 옷을 입고 헤어진 신발을 신고 곰팡이가 핀 떡을 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찾아와 자신들이 먼 곳에서 왔으니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약속을 맺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가나안을 양분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약속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약속을 한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약속,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었던 약속을 뒤로 물리지 않으실 것이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또한 자신이 속았다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말에 책임질 것이다 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그 정직한 상대방을 향하여 불합리한 방법, 속임수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나안 중심에서 이 지파 저 지파,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나왔던 그 가나안의 유력자들을 상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현대는 그것을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칼이나 활을 쏘는 법을 연구하기 전에, 훈련하기 전에 사람을 대하고 속여가고 함부로 약속을 남발하는 정치를 갈고 닦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흘 만에 이 속셈이 들통나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호와의 제단을 돕는,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허드렛 일을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목적은 이룬 셈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들은 약속을 어기고 동족을 죽였던 자의 후손 7명을 목매달아 죽이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정직하게 약속을 이행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약속을 맺을 때처럼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약간 자신의 입장대로 비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본 가나안의 다섯 왕이 힘을 내어 기브온 앞에 진을 치고 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전투에 동행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막게다 굴 안에 숨어있던 가나안의 다섯 왕들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그 왕들을 잡아내 목을 밟아서 죽였고 그 밟아서 죽인 시체를 나무에 달아둔 후 해가 질 때에 막게다 굴, 그들이 숨어있던 그 굴에 던지고 큰 돌로 막게 됩니다. 기브온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반역하는, 자신들을 학대했던 사울의 집안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직접적인 범죄자들을 벌한 것이지만 이미 사울이라는 사람은 마치 마게다굴에 숨어있던 왕 다섯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했던 그 약속의 대표자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또 다른 죽일 자를 찾아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따르면 사람이 만약 죽을 죄를 범해서 나무 위에 달거든 해가 질 때,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서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체가 아직도 나무 위에 달려있다면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저주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이 사울의 후손 7명이 죽고 난 이후에 시신들이 온전히 해가 지기 전에 매장되었는가? 그렇지 않고 그 시체들은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을 수 있는 곳에, 밤에는 들짐승들이 뜯어 먹을 수 있는 곳에 방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대상을 잘못된 방법으로 죽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중에서 자신들의 분노를 풀기에 유리한 조항은 눈에 띄게 부각시켰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지켜야만 하는 조항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맞지 않을 때에 감추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목을 맨 일을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만약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면 그 순간 비가 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야의 딸 리스바가 했던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기가 오기까지의 그 4-5개월 동안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앞에서 범죄를 행했던 기브온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현대에도 기브온 사람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거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자신들을 꾸밈으로, 확대함으로, 자신들을 아름답게 감춤으로 명분 속에 숨어서 자기가 원하는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회칠한 담이라고 말합니다. 거래로 맺어진 관계는 주인과 종 이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정확히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직장생활을 하거나 가정에서는 나는 100%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없는 존재야. 그래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거부하고 내가 애쓰면 하나님도 당연히 나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까지라도 삿대질하며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는 심판을 자신들이 하고 상황을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편이 갈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로 끌려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따르면 그 사람들의 사역이, 종교 사업이 거대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알지 못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울입니다. 그는 자신을 약속의 주체로, 약속을 하는 두 관계에 있어서 스스로가 약속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급했기 때문입니다.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켰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려 했던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사실은 좋았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모든 군사들은 금식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맹세를 남발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꿀을 먹었던 아들 요나단과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너무나도 허기가 진 나머지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피체에 잡아먹었던 그 난도질했던 군사들에 대해서는 여지를 둡니다. 심지어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 앞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맹세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맹세,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이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제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사울이 했던 행동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내키는 대로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에, 사람들과 약속을 맺을 때에, 내가 필요할 때에, 내가 생각이 났을 때에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지만 내 사정이 나아지고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지면 그 약속을 다들 그러는 거 아니냐며 쉽게 뒤집는다면 우리는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윗입니다. 본문을 보는 학자들 중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정적을 죽이기 위한 명분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방치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는 방관자였습니다. 자신이 왕이었고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고 그 기근 앞에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은 사울과 그 피를 흘린 집안 때문이라고 응답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 이후에는 자신이 어떤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기부원에게 온전히 권리를 의탁합니다. 그는 책임지기 싫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쳤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서로를 싸우고 성폭행했고 반역까지 합니다.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갔던 전우들이 그 반역의 선봉에 섰습니다. 누구보다도 이해해 줄 것 같았던 부하가 사랑하는 아들을 반역자라는 이유로 잔인하게 죽입니다. 20장에서 보면은 세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반역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불량배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만 모이면 왕이든 왕자건 장군이건 불량배건 반역을 일으키니 그 가운데에서 다윗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다윗은 이제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너희 문제는 너희끼리 해결 지어라 라고 기부원의 손을 들어주고 본인은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자리에 본인을 세워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조율자가 되라고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구현시킴으로써 하나님과 세상의 조율자가 되어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율해줌으로써 이 땅이 의의와 화평과 기쁨의 땅이 되도록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이리도 무력해진 계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따르면 그 누구든 이스라엘 중에 한 남성이 유부녀와 동침을 했을 경우에는 그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수치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은 그 다음 날 죄값을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폐와 조작과 살인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점점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돌을 들어야 할 때에 돌을 들었기 때문에 유명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었을 때에, 방관하고 있었을 때에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그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들어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돌 던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가운데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스스로를 향해서는 돌을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다윗이 없이는 일을 못하는 무력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골리앗과 같은 그 장수들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때에 자신의 사람들을 언제든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권력 속에 숨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자신의 몸을 숨겨 자신을 감췄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돌을 들어야 할 때에 든 사람이었다면 그 다음날 아침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사람들을 불러 성문 밖으로 이끈 후에 사실 내가 어젯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돌을 맞아야 하니 지금부터 당신들을 나를 향하여 그리고 이 여자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십시오 라고 말했어야만 했습니다. 눈 감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처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을 멈추라 이야기하시고 자신을 살려주신다면 그 즉시 일어나 자신이 있어야 할 전장터로 달려가면 되는 것이고 설령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면 저렇게 죽어야 하는 존재이구나 라는 큰 교훈을 주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흐른 뒤 회개했고 나단을 통해서 이제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 약속의 응답을 받지만 회개의 보장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기록을 통해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아직도 자신이 지었던 죄의 후유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도자 때문에 한 공동체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사무엘하 이후의 장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는 선택을 통해 죄책감을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자기 평안뿐이었습니다. 그저 요나단이란 했던 개인적인 약속을 지켜 의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며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야 사울에게 쫓겨다니느라 기브온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기브온을 죽일 때 그리고 사울이 무죄한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군사로 함께 징집되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거는 내일 아니라는 무책임함으로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침묵으로 방관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침묵으로 방관하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방관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인가를 침묵하고 방관한 것은 아닐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다윗과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 괜찮다면 타인의 문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건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그것은 모두 자기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일 뿐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침묵은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언젠가는 사회의 폐악이 되어 기근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도자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는 경고 삼아야 합니다. 권력자로 세워주신 것을 초법적 존재가 된 것으로 오용하고 남용했던 사울. 약속이라는 명분하에 개인적인 집단적인 분노를 쏟아냈던 기본 사람들.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 방관자가 되었던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다르게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동일한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약속에 이끌려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도구 삼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3의 피해자가 등장합니다.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아들 5명과 사울의 첩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낳았던 아들 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들은 사회의 피해자였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았고 피는 피를 불렀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어 또 다른 피해자를 낳게 됩니다. 사울의 딸 메랍은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여인입니다. 메랍은 평생 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끌려다녀야 했던 여성입니다. 그녀는 결혼도 정치적인 이유로 했고 결혼 생활을 하고 낳은 아들 다섯을 잃었던 이유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정치 때문에 자녀를 잃은 것, 그것이 성경 가운데 메랍이 등장했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중심에 서려고 타인을 미려는 그때에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뒹굴어 다니던 한 여성이 사회의 변두리에서 낭떠러지로 던져진 것입니다. 이 사회에도 그러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약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만들어왔고 부추겨왔고 이용해왔고 방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은 상호간에 지켜야만 구동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잡아 끌고 이루어가고 있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인간은 범죄하고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결국 친히 자신이 내려오사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사무엘 상하만 해도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보내셨고 사울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 나라, 그 집이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온전히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롯이 그 약속의 길, 맹세의 길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듯 죄에 대해서는 그의 집, 그의 가문이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공정한지에 대해서 참 애매합니다. 누군가를 공정하게 죽인다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들이 가장 원하는 보상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줄 수 없는 인간은 결코 이 생명의 문제 앞에서 온전한 공정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세상의 모든 분노, 모든 칼을 맞고 도리어 사랑으로,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을 결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방관했고 이용했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분노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면서 하셨던 행동은 한 사람을 향해서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달린 가운데서도 사랑의 행위, 구원의 행위, 행악자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약속하시고 지켜가시는 그 언약인으로서의, 언약 보증인으로서 대표자로서의 행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문장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맹세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싸워야만 합니다. 15절부터 22절에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을 닮은 용사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나라를 이뤄가실 때 사람들을 사용하심으로 사람들을 전장에 초청하심으로 이루어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타인의 도움 없이는 뜻을 이룰 수 없는 무력한 신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땅이나 세상의 높이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전장터에 나오고 믿음의 전장을 싸워가는 동안 그 영혼의 마음들이 영원히 깨어지고 빚어지고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집입니다. 다윗을 닮고 싶은 나머지 다윗과 동행했고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도 다윗과 같이 골리앗 같은 장수를 쓸어 눕혔던 것을 보게 된 용사들의 명단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닮고 싶어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장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장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우리 또한 골리앗과 같은 사단과 같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구현하는 전쟁에서 아야의 딸 리스바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녀는 사울의 딸 메랍과 같이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되었습니다. 그녀는 첩이라는 단어가 앞에 수식어로 붙어 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여성 중에서 첩으로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가문이 몰락한 후에는 세상의 조롱거리와 장난감처럼 트로피가 됩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몰락한 사울 가문에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 사울 가문의 정통성을 잇기 위한 방법으로 아야의 딸 리스바와 통간했고 그 통간함을 알게 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아브넬과 분쟁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녀의 의사는 전혀 존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트로피처럼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자기 몸을 내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던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수치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알모니와 므비보셋입니다. 알모니라는 이름은 왕궁의 영광이라는 뜻이고 므비보셋이라는 이름은 마치 바람에 불려 구석으로 떨어진 것과 같은 수치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가장 높은 왕궁으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지면서 두 아들만 살아있다면, 두 아들만 성공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망한 이유로 두 아들이 목매어 죽게 된 것입니다. 리스바는 괴로웠습니다. 그 괴로움은 숨길 수 없는 비통함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당했고 그것이 방법적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방법이었고 심지어 지금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녀는 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둔 후 4개월 동안 공중의 새로부터 밤의 들짐승으로부터 시신을 지키기 위해 손짓, 발짓,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원통함을 풀어야겠다고 손발 휘저으면서 시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들들이 저주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뿐이 없기 때문이고 이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 행동을 가장 최선 행동,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정직하고 바른 행동으로 여겨서 상황을 바꾸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 소식이 퍼지게 됐고 다윗에게까지 이 소식은 전해집니다. 다윗이 흩어져 있던 사울과 요나단과 이 수급들을 함께 모아 장사를 지내주었을 때에야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폭력의 시대 가운데 희생자였다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는 폭력과 분노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지는 방식을 단호하고도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남용했고 기브온은 이용했으며 다윗과 이스라엘은 방관합니다. 맹세를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맹세가 보여지고 있는 사람들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약속을 스스로 주권적으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서 칼날의 시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는 삶을 뜻합니다. 사사기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첩을 물건처럼 강간당하게 내버려뒀고 그 첩의 시체를 열두 조각으로 잔인하게 자른 후에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보내어 시작했던 전쟁을 마침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욕망과 분노의 아수라장이 끝난 이후에도 베냐민 지파 시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야베스 길르앗을 침공하여 그곳에 있던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던 여인 400명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를 키워가고 유지시키게 합니다. 그 사회에서 여성이 처하던 입지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있는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사무엘 상의 시작은 바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울고 있던 한나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로 바꿔주셨던 하나님, 그 여인의 비명소리를 잊지 않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으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엘하를 마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자신의 두 아들을 잃고 시대 가운데 시체를 지키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가련한 리스바의 요청에 응답하시고 그 리스바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여인을 대표자로 삼아주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대의 사회의 취약계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공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니 비명 지를 힘도 없이 몸짓 발짓으로 시체가 되어버린 자신의 상황을 외치고 있는 가련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회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회가 그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그 약자의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며 함께 몸짓 발짓으로 같이 시체를 지켜주고 흩어져 있던 유골들을 모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타락으로 몰락했던, 씨가 마를 수도 있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었던 사울, 가나안 거민으로서 진멸당해야 했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잊었던 기본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도 못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던 것을 잊었던 다윗, 애굽의 종되었던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주셨던 것을 잊었던 이스라엘. 은혜를 잊은 사람들은 항상 사회의 중심에 스스로가 서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칼날에 떠밀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낭떠러지로 기꺼이 찾아가 교회 자체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교회 인원이 줄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약자의 편에 서주는 것입니다. 흩어진 유골들을 모아 가족묘에 장사 지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을 잊지 말고 구석에 널브러져 쓰러져 있던 약자들의 애환을 지금 이 교회로 불러 모아야 합니다. 아직도 가뭄입니다. 생명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내일은 바르게 살아보겠다 스스로에게 약속했지만, 어버이날마다 잘해드리겠다라고 카드를 썼지만, 결혼식 때 배우자에게 영혼의 영혼까지 사랑하겠다 약속했지만, 늦은 밤 잠든 아이를 보며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내일은 너와 조금 더 대화하고 조금 더 사랑해 주겠다 이야기하겠지만, 교회와 사회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애쓰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생명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어떨 때는 세상보다 더 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시체를 지키는 것뿐, 생명 없는 이 상황을 버텨가는 것뿐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를 참 절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폭력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자신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밤낮으로 공중의 새와 들짐승으로부터 생명력을 잃어버린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 비명 지르고 작대기를 휘둘러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이 세상에 긍휼이, 생명의 은혜가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으니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 나를 지키겠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칼에 내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비명을 지르고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정인데 알지 못하고 내밀었던 칼에 상처받는 것을 보며, 기도와 찬양으로 내가 주께 약속했던 다짐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알 수 없어 방황합니다. 휘두름을 멈추면 죽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복수를 사랑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돌려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예수님 손을 잡고 무덤으로 가는 것이 부활로 가는 여정의 터널임을 믿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입은 자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쓰러진 이를 잡아줄 때 우리 손이 하나님 손 됨을, 함께 걸어갈 때에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됨을 깨닫고, 혐오와 조롱과 차별의 세상에서 공공의 의와 참된 평화와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옆에서 함께 울어주시고 생명의 비를 내려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